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제가 예전에 자라나던 시절에 수요일 저녁에 일기가 나빠서 교우들이 적게 나오면 목사님들이 이런 농담을 즐겨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 하면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재림하신다 그러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자리에 이렇게 서서 보니까 주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을 거다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을 할 때에 그 기억에 남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신복윤 목사님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데, 우리가 신 목사님에 대해서 세 번 놀랐어요. 처음에 입학을 하고 나서 첫 번 채플에 신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들어오시는데 완전히 달덩어리 하나가 딱 떠서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멋있으신가 해서 놀랬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못하실 수가 없어서 두 번째 놀랬습니다. 강의도 그렇게 하세요. 이제 보통 강의가 100분 강의 아닙니까? 2시간 강의를 하시는데 그저 책을 읽으세요. 특별한 설명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 보통 첫 시간, 둘째 시간 이렇게 100분 강의를 하면 처음에 한 세 사람밖에 안 와 있어요. 끝날 때쯤 돼야 다 와요. 왜냐하면 다음 수업 때문에 오는 거지 그 수업을 들으러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 놀란 게 여기에 있어요. 신복윤 목사님은 그분 때문에 졸업 못한 학생이 없고 출석을 먼저 부른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왔을 때 불러요.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본인이 실력이 있으면 출석 같은 거 안 부릅니다. 보통 교수들이. 실력이 없으면 되게 뭐라 그러는 법이에요. 근데 신 목사님 당신께서도 당신의 그 강의가 학생들한테 매력이 없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자거나 중간에 나가거나 낮빛이 흔들리는 걸 본 적이 없고 거기에 신경 쓰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성호 목사님이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1학년 때 했어야 할 필수 과목을 학점을 못 따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께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린 목사님 제가 무슨 과목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자 신 목사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어깨를 툭 치면서 왜 이리 게으른가? 빨리 레포트 하나 내. 그래서 졸업했죠. 이거 여러분 아무도 흉내 못 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심성이 그 적어도 이 정도까지 간다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도 무슨 사람들이 어려워서 실력 있는 사람만 모였을 때 주님이 짠 하고 오실 거다 이런 말은 그거는 잘못 쓴 말이죠. 또 좀 더 다른 의미로 쓰셨겠죠.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영화하는 날 오실 거예요. 배너 같은 거 하시는 날. 그래갖고 그냥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 혹시나 하고 공짜로 영화 보러 왔을 때 그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일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기회를 그러니까 뭐 이런 장소에서만 아니라 또 이런 일로만 아니라 다른 일로도 우리가 많이 만나는데 그때 잘한 사람이 잘한 것을 기준으로 놓고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연습을 하라고 기억난 김에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요새는 금방 생각한 걸 잊고 내서 생각났을 때 얘기를 해야지 도무지 그 자신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입니다. 뭐 설교보다 앞에 게 더 예고편이 더 좋았다 이런 경우가 됐는데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말씀이 왜 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등장하는 깊은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지금 사도권을 도전받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통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면 당신 애 붙여봐 그런단 말이죠. 그 못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가짜인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이제 도전이 바울에게도 온 것입니다. 당신이 정당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당신의 사역이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 세상 신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 신 사탄이 큰 힘을 가진 것 같이 물론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가 중립지대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로 구원과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세상 신의 수하에 죄와 사탄의 노예로 있는 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힘으로 뺏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얘기는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이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깊은 이해와 또 신자가 누구며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뒤에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주께서 이루는 것이고 주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쓸 뿐이죠. 상징적으로는 제일 재미있는 상징으로는 모세가 든 지팽이 같습니다. 모세가 든 지팽이는 지팽이가 힘이 있는 것 아니죠. 지팽이가 무슨 뭐 신기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 지팽이로 하수를 가르치자 그 하수가 피가 되고 그 지팽이로 홍해를 가르치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지팽이로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그 지팽이가 요술 지팽이입니까? 아니요. 모세가 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모세가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팽이로 그 일들을 시키는 것으로 상징된 바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팽이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이런 사도직을 행하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남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의 손에 지팽이로 나를 쓰고 계시는데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심령을 불러내시면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살펴보는데 3장에 들어와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천한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설득력을 주었을 것입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어떤 능력으로 자신들의 직분을 증명했지 않았겠습니까? 공부를 잘했다, 말솜씨가 좋다, 멋있게 생겼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하는 어떤 가치들로 저들이 자신들을 추천하고 자신들의 증거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로 바울에게 자신을 증거할 것을 요구했을 때 바울의 답이 이것인 겁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서 나는 그의 종으로 일하노라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그 세 가지 시험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40일간 광야에 나가 금식하시고 주리십니다.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 온 세상을 보이고 내게 절하면 주리라. 주님의 모든 답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시험의 모든 초점은 이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니 그것을 하여 자신을 증명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깨뜨리려고 하느냐면 주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온 메시아 직분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쁜 일을 위하여 오지 않고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주권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로 순종하기 위하여 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 장치에서도 그런 일들을 봅니다. 육신의 어머니 되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노라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곧 다시 물을 갖고 오게 해서 술로 만드는 우리 그 유명한 첫 번째 표적을 봅니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처음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이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주님의 전 생애를 볼 때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종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서 조금도 틀림없이 일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린 사도 바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쫓는 변함없는 이 순종의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을 금방 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일에 사도직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그가 사도직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소유하고 있고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라는 공격 앞에 그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안 될 일을 되게 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기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험은 대단히 큰 시험입니다. 주성호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시고 3년인데 이제 숨을 좀 돌리셨어요. 뭐 아직도 많이 안 모이세요. 한 50분 이렇게 모이신다 그래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아내와 어머니와 누이들이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 목사님을 들들 볶았대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둥, 뭐 뭘 안 해서 그렇다는 둥, 뭐 시비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배운 게 뭐냐 하면 결국 어려운 직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배워서 지금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우리를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맡기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증명하는 일만 맡깁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는 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는 일은 우리가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얼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증거로 사용되어지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시험받지 않아야 되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일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무슨 사상이나 이념이나 윤리나 상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창조사역이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라 이겁니다. 4절 보시면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아무리 빛나도 받는 자가 그것을 못 받으면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에게 감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장님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빛을 감춰서 못 보는 것이 아니고 해가 빛나지만 상대방이 장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능력으로, 어떤 능력이요? 빛이 있으라 하시던 창조 사역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지 않는 한 우리 마음이 가리워져 있고 죽어 있고 우리가 장님이 되어 있는 한 아무리 해가 밝게 빛나도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목사가 이 일에 주된 직분을 맡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신약시대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그럼 우리는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조심스러운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그 들어 쓰시는 사람을 쓰는 방법이 참 기이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일이 참 하나님에게는 많이 있는 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없는 자,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하다는 부흥사들 중에 인간적으로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그 개척교회를 여러 해를 하는데도 참 부응이 안 돼서 마음속에 많은 그 짐을 지고 있고 주 앞에 많이 엎드려서 신실하게 그 간절히 소원하던 중에 그 평소에 싫어하는 스타일이지만 그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고 북치고 장구치는 데까지 찾아가 보기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어떤 목사님의 그 기도원에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많은 사람이 모였고 방언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는데 방언을 열심히 그 가르치시더랍니다. 그래서 따라 했는데도 안 되더래요. 그 이제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니까 다 옆에서들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방언 못하는 것들 일어나 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포함해서 한 20여 명 됐대요. 따로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20여 명이 딴 골방에 이제 격리 수용이 됐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따라하라고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따라했는데 한 절반쯤 또 되더래요. 근데 또 안 되더래요. 이제 시키고 그러더래요. 아직도 못하는 년놈들 일어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약간 거시고 이젠 니은 미음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일어났더래요. 일어났더니 말하자면 사정없이 욕을 하는 셈이죠. 끝까지 안 됐답니다. 그 참 그 어떤 의미에선 화도 나고 어떤 의미에선 참 처참하기도 하더랍니다. 오면서 그 참 목사님 그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도 그분을 통해서 실제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 사람도 꽤 많고 정작 방언을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목사를 통해서 실제로 구원 역사가 있더랍니다. 실제로 구원 역사가. 예수를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자기가 뭐라고 욕을 못하겠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당히 그 지금 미묘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영광된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본인이 누려야 할 영광은 잘 못 누리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중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까지는 그분을 통해서 어쨌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분이 친히 목도하고 왔다고 자기는 뭐라고 비난을 하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정당한 비평의 시각을 가진 다음에 이제 돌아서서 입장을 달리해서 우리가 그 당사자의 목사가 돼보자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평생에 신자로서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무런 그 의도함이 없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거나 회개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진심을 다하여 열심히 그를 위하여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난 이 상반되는 두 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젠가 한번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한 학생이 왔어요. 그 얘기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묻더라고요. 언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3일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때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가다가 교회 종소리를 듣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왔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가? 기왕 죽으러 가는 마당이니 뭐라 그런지 한번 듣구나 죽자 알고 왔다가 제 설교에 회심을 해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기로 해갖고 이제 10년이 흘러서 다시 만났는데 제 얼굴은 기억을 못하고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데 목소리가 기억이 난대요. 제 목소리가 굉장히 그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맞춰보니까 맞아요. 그 저로서는 상당히 그 놀라운 그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뭐 그 사람이 감격할 만큼은 제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뭐 늘 그 평소 실력으로 해도 괜찮게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감동한 것을 볼 때는 아이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너무나 분명하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신자에겐 언제나 있는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말하자면 목사를 부흥사로 쓸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사든 무슨 성령의 은사든 하여튼 주셔서 사람들이 갈급한 심령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지죠. 그런데 그때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 하면 본인이 준비 없이 서도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마음에 경박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옛날에 서영춘 씨 한참 끝발올리다가 그 빨가벗고 한번 뛰어서 망한 거 기억나시죠? 너무 환호를 하니까 나중에 어떤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혹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그 결례를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막 해도 괜찮아라는 경솔한 자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는 거꾸로 꼭 반대로 똑같은 경우 사실은 똑같은 원리입니다만은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건 둘 다 똑같은 시험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혹 어떤 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고 여러분께 와서 감사를 해도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그 일이 일어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요. 혹 여러분이 진심을 다하여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희생봉사를 했어도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이미 충분히 보상받은 줄 아셔야 됩니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부터, 순종이라는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기고만장에서 벗어나든 좌절하고 체험에서 벗어나든 시험은 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리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는 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군졸들을 데리고 가서 정복하지 않고 죄수로 잡혀가서 정복합니다. 자신 있게 칼 들고 덤빈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잡혀가고 지고 망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역사 속에서 보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 앞에 내가 대신 섰었던가를 기억함으로써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그것이 영적으로 쓰여지도록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참다운 빛을 발할 것이요, 참다운 열매를 맺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는 데 세월과 노력을 경주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주를 위하여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갖고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주께서 왜 내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벌입니다. 이 마음을 제대로 돌이켜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신자가 마땅히 생각할 자리에 와서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불평할 틈이 없고 낙심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지를 감사하시고 그 속에서 순종할 것을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셨으며 십자가로 승리하셨는가 기억하셔서 오늘 바울을 쓰신 것 같이 여러분을 불러 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빛을 발하고 열매 맺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증인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손에 잡힌 바 되었으니 우리가 오직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마땅합니다.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신 것 같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보고 그 맺혀지는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우리 인생에 넉넉히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불평과 체념과 한숨을 몰아내시고 찬송과 감사와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뒤쫓기 위한 애끓는 마음의 기도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